세계 뉴스입니다. 일본에서 오는 7월로 예정된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재확산하는 가운데 올림픽을 취소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가고 있습니다. 일본 요미우리 신문은 7일에서 9일 진행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59%가 도쿄올림픽 취소를 원한다고 답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올림픽 개최를 원하는 응답은 39%였습니다. 일본 TBS 방송이 주말 동안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올림픽 취소나 연기를 바란다는 응답자가 65%에 달했습니다. 언론들은 또 국제 청원 사이트에서 도쿄올림픽을 취소해야 한다는 청원이 닷새 만에 30만 명 이상이 서명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는 오늘 의회에서 코로나가 급증해도 올림픽이 열리느냐는 질문에 자신은 올림픽을 최우선으로 한 적이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시가 총리는 나의 우선순위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것이라며 우리는 먼저 바이러스 확산을 막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올림픽 개최는 국제올림픽위원회 IOC가 최종 결정권을 갖고 있다며 정부의 역할은 올림픽이 안전하게 개최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도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과 사망자가 급증하고 있지만 백신 보급은 오히려 큰 폭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4월 6일과 5월 6일 사이에 인도의 코로나 하루 평균 신규 감염은 3배, 1일 사망자는 6배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이 기간 백신 접종은 3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백신 보급이 가장 많았던 지난달 초에는 하루 평균 350만 건의 접종이 이루어졌지만 최근 일주일 동안은 하루 평균 130만 건으로 떨어졌습니다. 인도에서는 현재 전체 인구의 10%가 백신을 1회 이상 접종했고 약 2.5%만이 백신 접종을 완료했습니다. 인도 중앙정부는 이달 말부터 모든 성인에게 백신을 접종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각 지방정부에서는 백신 부족을 호소하고 있다고 언론은 전했습니다. 미국 중서부 콜로라도주에서 생일파티 도중 총격이 벌어져 용의자를 포함해 7명이 숨졌습니다. 이번 사건은 현지 시간으로 어제 자정 무렵 콜로라도주 콜로라도 스프링스 동부 지역에 위치한 이동식 주택단지에서 벌어졌습니다. 경찰은 한 남성이 생일파티가 열리고 있는 가정집에 들어와 총을 난사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사건 현장에서 6명이 사망했고 나머지 1명은 병원으로 이송된 이후 숨졌습니다. 현장에는 어린이들도 있었지만 다치지 않았습니다. 용의자는 현장에서 사망한 한 여성의 남자친구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용의자의 신원과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아프가니스탄 무장반군 탈레반이 이슬람 종교 명절인 이드를 맞아 4일간 휴전을 예고했습니다. 탈레반 대변인은 오늘 트위터를 통해 이드 명절 동안 우리 동포들에게 평화롭고 안전한 분위기를 다시 제공해 명절을 축하할 수 있도록 모든 군사작전을 중단할 것을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드는 이슬람 금식 성월인 라마당 종료를 축하하는 명절로 오는 12일 이후부터 4일 동안 이어집니다. 탈레반의 임시휴전 선언은 아프간 수도 카불에서 연쇄 폭탄 테러가 발생해 200여 명이 넘는 사상자가 발생한 이후에 나왔습니다. 카불의 한 학교에서는 8일 자동차 폭탄 등 잇따른 폭발로 지금까지 68명이 숨지고 160여 명이 다쳤습니다. 희생자는 대부분 여학생들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공격의 배후를 자처하는 세력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지만 아슈라프 가니 아프간 대통령은 이 공격이 탈레반 소행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이슬람교와 유대교, 기독교의 성지인 예루살렘에서 주말 동안 이스라엘 경찰과 팔레스타인 지휘대가 충돌해 300여 명이 다쳤습니다. 이번 사태는 이슬람의 금식 성월 라마단 마지막 날인 8일 예루살렘 구도심에 위치한 이슬람의 3대 성지로 꼽히는 알악사 모스크에 수만 명의 인파가 몰리면서 시작됐습니다. 이들 중 일부가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깃발을 들고 반이스라엘 구호를 외치며 모스크 주변과 예루살렘 구도심에서 시위를 벌였고 이에 이스라엘 경찰이 고무탄과 물대포, 최루탄 등을 동원해 강경 진압하며 야식이 충돌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팔레스타인 주민 200여 명과 이스라엘 경찰 10여 명이 다쳤다고 언론은 전했습니다. 양측의 충돌은 다음 날에도 이어지며 약 100여 명의 추가 부상자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형주였습니다.
VOA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5월 10일 월요일 VOA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앞으로 있을 미한 정상회담서 미국과 북한이 다시 대화를 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단계적 대북 접근은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고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이 말했습니다. 미국 의회조사국은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과의 협상에서 대북 제재 완화를 결정하더라도 미국의 법적 요건 때문에 문제가 복잡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전 지역 맑겠고 최저기온은 영하 2도에서 12도, 최고는 16도에서 27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 내지 1m, 서해 앞바다 0.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오늘, 즉 10일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서 이달 말 열리는 미한 정상회담에서 미북 대화 복원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 집행을 강조해 안정적인 상황관리 의지를 드러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세 차례 남북정상회담과 두 차례 미북정상회담이 이어지지 못하고 대화가 교착돼가고 있는 상태로 대화의 교착이 길어지면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라며 오는 21일 예정된 미한정상회담에서 대화 복원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가진 취임 4주년 특별연설과 이어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싱가포르 선언 토대 위에 출발하고 외교적인 방법으로 점진적으로, 단계적으로, 실용적으로 유연하게 접근하겠다는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기대감을 내비쳤습니다. 또 북한의 이런저런 반응이 있었지만 북한의 반응이 대화를 거부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아마 북한도 이제 마지막 판단할 시간을 가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더 마주 앉아서 협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만큼 북한이 호응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그런 상황이 조성된다면 한국 정부는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며 오는 21일 미한 정상회담에서 북한을 대화의 길로 더 빠르게 나올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협의하고자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5월 하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 동맹을 굳건히 다지는 한편 대북 정책을 더욱 긴밀히 조율하여 남과 북, 미국과 북한 사이의 대화를 복원하고 평화협력의 발걸음을 다시 내딛기 위한 길을 찾겠습니다.
문 대통령은 미국 역시 대화의 단절이 오래 지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하에 초기부터 한국 정부와 긴밀하게 조율하면서 빠른 시간 안에 대북 정책을 정립했다며 미국의 대북 정책 전모가 다 밝혀지진 않았지만 어쨌든 한국 정부가 바라는 방향과 거의 부합한다고 말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 결렬 이후 조 바이든 행정부가 새로 들어섰지만 미북, 남북 대화 복원이 쉽지 않다는 현실 인식과 함께 협상 복원의 촉진자로서 한국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는 분석입니다. 김영석 전 한국통일부 차관은 문 대통령이 미국 대북 정책이 한국과의 조율 결과임을 강조한 것은 기본적으로 미국과 보조를 맞추겠다는 뜻을 피력한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자력갱생 노선을 고수하고 있는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유인책을 미국 측에 설득하겠다는 의미로 풀이했습니다.
북한이 현재 비핵화 부분보다는 이제 적대 정책이라든지 이런 체제 안전 문제를 앞세우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미국과 한국이 정한 입장에 호응해 올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지 않는다. 그런 상황에서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미국에서 조금 더 좀 적극적인 조치를 취했으면 좋겠다. 라는 제 바람이 이제 담겨져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문 대통령은 남은 임기 1년에 대해 미완의 평화에서 불가역적 평화로 나아가는 마지막 기회로 여기겠다고 강조하면서도 남은 임기에 쫓기거나 조급해하진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일부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행위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을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이 대화 분위기 조성에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특히 남북 합의와 현행법을 위반하면서 남북 관계에 찬물을 끼얹는 일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정부로서는 엄정한 법 집행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한국경찰은 지난 3월 말부터 시행에 들어간 대북전단금지법에 따라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이 단체의 박상학 대표는 지난달 25일과 29일 사이 비무장지대와 인접한 경기도와 강원도 일대에서 전단을 살포했다고 주장했고, 이에 경찰은 최근 박 대표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한국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입니다.
대북전단에 대해서도 이제 실정법으로 이미 법이 집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요. 원칙적인 입장을 견지한 거고, 이 얘기는 적경지역에서 실정법을 불러가고 대북전단 지속하겠다는 그런 일부 세력에게 자제할 것을 지금 요구하는 거고요. 또 북한에게는 에둘러서 한국 정부가 여러 상황에서 지금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걸 전달하는 효과가 있거든요.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신범철 외교안보센터장은 문 대통령의 발언이 대북전단 문제를 둘러싼 국내외 논란 속에서 갈등을 키울 소지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신 센터장은 임기 말에 접어든 문재인 정부가 북한과의 대화 재개에만 너무 몰두하면서 대북 정책을 둘러싼 다른 목소리를 듣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실은 그걸 하기 위해서는 주변국과의 관계를 정상화하고 북한 문제도 이렇게 좀 중장기적으로 제대로 풀어야 된다 하는 인식을 갖고 있었으면 좋겠는데, 임기 내에 뭔가 그거를 만들겠다고 하니까 북한이 요구하는 조건들을 들어줘야 되는 거고, 그 조건을 들어주기 위해서 미국과 같은 동맹국이라든가 또 국내적으로 대북 정책에 이견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갈등을 해소하지 못하는 거죠.
신 센터장은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이 미한 정상회담에 대한 높은 기대감을 보이면서도 중국과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 미국 측의 핵심 관심사인 한중 관계와 관련해선 언급이 없었다며, 이번 회담에서 문 대통령에게 주어진 쉽지 않은 과제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과 상원 외교위 동아태소위원장이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검토 결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다음 단계로 대북특별대표를 임명해야 한다는 촉구도 나왔습니다. 이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그레고리 믹스 미 하원 외교위원장은 7일 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사진과 공허한 말이 아닌 강력하고 실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소속의 믹스 위원장은 이날 VOA에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정책 검토를 완료한 것과 관련해 이같이 밝히며, 한국과 일본 그리고 다른 동맹 파트너들과의 긴밀한 협의와 지원을 기반으로 미국의 정책을 빈틈없고 철저하게 검토한 바이든 행정부에 박수를 보낸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의 단계적 대북 접근법에 주목했습니다. 믹스 위원장은 전임 행정부는 얄팍하고 깊이 없는 제스처로 역내 장기적 평화와 안정을 위태롭게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의 단계적 접근은 우리 동맹국과 함께하기 때문에 실용적이고 성공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강조했습니다. 믹스 위원장은 한반도의 비핵화는 더 폭넓은 국제사회의 조율과 압박이 있을 때만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바이든 행정부가 다자주의의 가치를 이해하고 있어 기쁘다고 덧붙였습니다. 상원 외교위 동아태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주당의 에드워드 마키 의원은 VOA에 바이든 대통령이 북핵 위협을 줄이고 한반도의 지속적인 평화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실용적 조치를 취하기로 해 기쁘다고 밝혔습니다. 마키 의원 역시 단계적 대북 접근법에 주목했습니다. 자신은 지난 1월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에게 일시적이고 맞춤형의 제재 완화를 대가로 북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동결로 시작되는 단계별 과정을 추구함으로써 전략적 인내와 트럼프 대통령의 전부 아니면 전무식 접근 방식에서 벗어난 길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는 설명입니다. 마키 의원은 바이든 대통령이 다음 단계로 대북 특별대표를 임명하고 원활한 대북 인도 지원을 위해 일부 제재를 수정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마키 의원은 바이든 대통령이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단기적 조치와 한반도의 궁극적인 비핵화를 향한 길에 대해 동맹 파트너들과 협력해 북한과의 협상을 주도할 대북특별대표를 임명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가치 중심의 외교 정책은 오랫동안 거부됐던 북한 주민들의 기본 인권을 옹호하고 이들의 생명을 구하는 합법적 인도 지원의 흐름을 방해하는 미국과 유엔 안보리 제재에 대한 관료적 규제를 제거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반도 문제를 다루는 주요 공화당 의원들은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 검토 완료에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앞서 젠사키 대변인은 지난달 30일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 검토가 마무리됐다며 우리의 정책은 일괄 타결 달성에 초점을 두지 않을 것이며 전략적 인내에 의존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세심하게 조정된 실용적 접근법을 요구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한반도 주요 뉴스의 배경과 의미를 살펴보는 쉬운 뉴스 흥미로운 소식 뉴스 동서남북입니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 100일 만에 새로운 대북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북한이 이 정책을 어떻게 보는지, 미북 대화가 재개될지 북한의 계산을 살펴봅니다. 최원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은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내놓은 새로운 대북 정책에 대해 아직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4월 30일 대북 정책 검토 결과를 발표하면서 공식 비공식 채널을 통해 북한에 대화 신호를 보냈습니다. 제이크 설리반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5월 2일 A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우리의 대북 정책은 적대를 목표로 한 게 아니라 해결을 목표로 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신문 보도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는 새로운 대북 정책 발표에 앞서 그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 북한과 접촉을 시도했지만 북한은 응하지 않았습니다. 미북 관계를 오래 관찰해온 미 해군 분석센터의 켄 고스 국장은 발표된 내용이 별로 없는 상황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뭘 할 것인지 알 수 없는 북한으로서는 침묵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Relatively silent because they really didn't know what the Biden administration was going to do.
실제로 젠사키 백악관 대변인의 발표와 워싱턴 포스트 보도를 합쳐봐도 미국의 새로운 대북 정책 방향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는 힘듭니다. 이에 따르면 새 대북 정책의 목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이며 이를 위해 세심하게 조정된 실용적 접근을 한다는 겁니다. 또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추구했던 일괄 타결이나 과거 오바마 행정부가 추구했던 전략적 인내도 배제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워싱턴 포스트에 북한의 특정 비핵화 조치에 상응해 완화를 제공할 준비가 돼 있으며 하지만 비핵화가 이루어질 때까지는 제재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클링턴 행정부에서 국무부 비확산 군축 담당 특별보좌관을 지낸 로버트 아이논 브루킹스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과의 협상을 염두에 두고 의도적 선택적으로 대북 정책을 조심스럽게 공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Has purposefully begun to roll out its review in a very kind of
북한 측 입장에서 긍정적인 요소를 꼽는다면 바이든 행정부가 점진적 비핵화를 지향한다는 점입니다. 북한이 주장하는 것도 단계적 동시적 비핵화입니다. 따라서 점진적으로 비핵화를 이뤄나간다는 것은 북한의 주장과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공식 발표는 아니지만 워싱턴 포스트와의 인터뷰를 통해 싱가포르 합의를 유지할 것이라고 한 바이든 행정부 고위 당국자의 발언도 긍정적인 요인입니다. 싱가포르 공동성명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18년 6월 싱가포르에서 가진 첫 미북 정상회담에서 채택한 것으로 한반도 비핵화와 미북 관계 정상화, 평화 체제 구축이 핵심 내용입니다. 해리 카지아니스 미 국익연구소 국장은 바이든 행정부가 싱가포르 합의를 유지한다는 것은 고무적이라고 말했습니다.
The good thing the Biden administration did in according to the Washington Post report is they did acknowledge that the Singapore statement
바이든 대통령은 전임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을 뒤집는 조치를 많이 취했습니다. 만일 바이든 행정부가 싱가포르 합의를 파기 또는 무시할 경우 북한으로서는 처음부터 다시 바이든 행정부와 협상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북한이 비핵화를 한다 해도 반대급부로 무엇을 받을 수 있을지가 분명치 않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상응조치, 당근, 반대급부 등으로 표현되는 보상책은 비핵화 협상의 중요한 요인입니다. 기본적으로 비핵화 협상은 북한과 미국이 서로 보따리를 맞바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북한은 자신들의 핵물질과 핵시설 그리고 핵무기를 내놓고 미국은 그 대가로 안전보장과 경제지원 그리고 미북관계 정상화라는 선물 보따리를 주는 겁니다. 이와 함께 사찰과 검증을 통해 이 같은 주고받기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따라서 핵협상이 이루어지려면 북한이 내놓는 핵보따리와 미국이 대가로 제공하는 선물 보따리의 가치가 비슷해야 합니다. 미국과 북한은 1994년 10월 미북 제네바 합의부터 2019년 2월 미북 하노이 정상회담까지 크게 세 차례 비핵화와 관련한 합의를 이뤘습니다. 특징적인 것은 양측의 선물 보따리가 균형을 이룰 때는 비핵화가 진전됐고 그렇지 않을 때는 회담이 결렬되거나 공전됐습니다. 예를 들어 클린턴 행정부 시절인 1994년 미국과 북한은 영변 핵시설 동결과 폐기를 대가로 매년 중유 50만 톤과 경수로 두기 그리고 상호 연락사무소 설치에 합의했습니다. 반면 2009년 2월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에서 북한은 영변 핵시설 폐기를 대가로 5개의 대북 제재 해제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의 비밀 핵시설은 물론 모든 핵물질과 핵시설, 핵무기와 대륙간 탄도미사일, 그리고 생화학무기 폐기까지 요구해 회담은 결렬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바이든 행정부는 외교를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이루겠다면서 북한에 대한 아무런 반대급부를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언론 보도를 통해 특정 비핵화 단계에서 완화를 제공할 수 있음을 내비친 정도입니다. 켄 골스 국장은 반대급부가 분명하지 않으면 북한이 협상장에 나오지 않을 것이라며 비핵화를 이루려면 분명한 유인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They're going to want to know the U.S. has put something on the table before they get there.
미국과 북한이 주고받을 보따리에 등가성 못지않게 선물을 주고받는 순서도 중요합니다. 전임 트럼프 행정부는 선비핵화 후 상응 조치를 주장해왔습니다. 먼저 북한이 핵신고를 하면 이를 검증 사찰하고 폐기해야 한다는 겁니다. 또 제재 완화는 비핵화가 이뤄진 다음에 가능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비핵화가 진전을 이루지 못한 한 가지 이유가 됐습니다. 단적인 예로 2018년 7월 마이크 폼페오 당시 국무장관은 평양을 방문해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과 1박 2일간 총 9시간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폼페오 장관이 평양을 떠난 직후 북한은 미국이 아무것도 내놓지 않고 일방적이고 강도적인 비핵화 요구를 했다고 비난했습니다. 비핵화 협상이 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비핵화와 상응 조치를 주고받는 순서는 물론 검증과 사찰의 범위에 대해서도 합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바이든 행정부는 아직 이에 대한 입장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 수뇌부가 5월 21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조 바이든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미한 정상회담을 주목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정상회담에서 이뤄지는 합의와 언급을 보고 자신들의 입장을 정할 것이란 얘기입니다. 한국의 민간단체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문성묵 통일전략센터장입니다.
이번에 문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과 만나면 좀 더 북한에게 협상의 인센티브랄까 그 유인할 수 있는 유인책을 가지고 중재 노력을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드네요. 그러니까 김정은이도 5월 21일을 주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새 대북 정책이 장기 교착 상태인 미북 비핵화 협상에 돌파구를 열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VOA 뉴스 최원기입니다.
미국과 북한 간 대화가 중단된 지 약 1년 7개월이 지났습니다. 지난 2019년 10월 스톡홀름 실무협상이 결렬된 뒤 미국이 여러 차례 대화 제의를 했지만 북한은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지난 2019년 10월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 7개월 만에 미국 실무협상단이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만났습니다. 하지만 양측은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고 회담은 결렬로 끝났습니다. 김영길 당시 북한협상대표는 미국이 아무 준비 없이 왔다고 비난하며 적대정책을 완전히 철회하지 않으면 더 이상 대화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기대감을 한껏 부풀게 하였으나 아무것도 들고 나오지 않았으며 우리를 크게 실망시키고 협상 의욕을 떨어뜨렸습니다.
하지만 미 국무부는 회담 결렬 직후 창의적 아이디어를 북한 측에 전달했고 분위기도 좋았다며 2주 뒤 다시 대화가 속개되기를 바란다는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2주 후 만남 계획은 사실 무근이라고 주장했고 이후 약 1년 7개월째 미국과 북한은 협상 테이블에 앉지 못한 채 장기 교착 상태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같은 해 12월 당시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정책특별대표가 한국을 방문해 북한에 공개적으로 대화를 제의했습니다. 비건 대표는 북한 측에 우리가 여기에 있고 북측은 우리에게 어떻게 연락하는지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침묵했고 비건 특별대표를 그냥 돌려보냈습니다. 2020년 중국에서 시작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세계적 대유행 속에 미국은 신종 코로나 대북 지원을 통한 대화를 모색했습니다. 지난해 3월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은 세계 식량 계획을 통해 대북 지원을 제안했고 또한 직접 북한에 지원을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코로나 방역과 관련해 협조할 의향이 있다는 친서를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달 북한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 제1부부장은 담화를 내고 미국 측이 코로나 방역 협력 의사를 표시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친서가 왔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여기서 한 걸음도 더 나가지 않았습니다. 같은 해 7월 비건 부장관이 또다시 한국을 방문하면서 미북 대화재개 돌파구가 마련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지만 오히려 북한은 미국과 대화하지 않을 것이라는 담화를 냈습니다.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이 조미 대화를 그들의 정치적 위기를 다뤄나가기 위한 도구로밖에 여기지 않는 미국과는 마주앉을 필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11월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을 위해 김정은 북한 위원장과 만남을 통한 옥토버 서프라이즈를 추진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지만 결국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11월 3일 실시된 미국 대선에서 민주당의 조 바이든 후보가 승리한 가운데 12월 8일 서울을 찾은 비건 특별대표는 또다시 북한의 대화 재개를 촉구했습니다. 당시 비건 부장관은 서울에서의 강연을 통해 미북 정상 간 싱가포르 합의의 잠재력은 여전히 살아있다면서 북한의 큰 보상이 따를 외교를 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2021년 1월로 예정된 노동당 대회에서 외교를 재개하는 긍정적 메시지를 기대하지만 북한은 여기에도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올해 1월 취임한 조 바이든 대통령도 취임 직후 북한과의 접촉을 시도했습니다. 백악관은 2월 중순부터 뉴욕 채널을 포함해 북한에 연락을 취했지만 북한으로부터 어떤 답변도 듣지 못했다고 확인했습니다.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은 백악관이 접촉 사실을 공개한 지 나흘 만에 담화를 내고 미국이 대북 적대시 정책을 벌이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 제안을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그 같은 정책이 철회되지 않는 한 그 어떤 미북 접촉, 대화도 이루어질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며 앞으로도 계속 미국의 접촉 시도를 무시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 100일 만에 대북정책 검토를 완료하고 정책 기조를 공개했습니다. 지난 5일 미국 워싱턴포스트는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정책 검토 결과를 전달하기 위해 북한과의 접촉을 시도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가 이번에도 북한의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미국 의회조사국은 바이든 행정부가 향후 북한과의 협상에서 대북 제재 완화를 결정하더라도 미국의 법적 요건 때문에 문제가 복잡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북 대화가 재개되더라도 과거 트럼프 행정부 당시와는 상황이 많이 다르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의회 조사국은 최근 갱신한 북핵 협상 보고서에서 향후 미북 협상과 관련해 의회가 주목할 사안 중 하나로 바이든 대통령의 대북 제재 완화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의 대북 제재 유예 혹은 해제 문제는 여러 요인들 중에서도 특히 안보와 영내 안정, 인권과 같은 다양한 사안들에 관한 법적 요건 때문에 복잡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미국의 대북 제재는 북한의 무기 개발뿐 아니라 인권 침해와 돈 세탁, 불법 무기 거래, 국제 테러리즘, 그리고 불법 사이버 작전도 겨냥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의회 조사국은 또 바이든 행정부에서 대북 대화가 재개되더라도 트럼프 행정부 시절 1차 미북 정상회담 이후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이 보다 진전된 상황이라는 맥락에서 이뤄질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대화 재개는 북한과 이웃나라인 중국, 러시아 그리고 정도는 덜하지만 한국과의 관계가 상당히 변화된 상황에서 이뤄질 것이라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2018년 이후 개선된 북중 북러 관계는 대북 제재 회피를 더 수월하게 하고 미국이 새 대북 제재 부과에 필요한 국제적 지지를 얻는 것은 더욱 어렵게 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의회 조사국은 지난해 초 북한의 강력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조치로 극심해진 북한 내 경제난으로 미국의 대북 외교 혹은 경제적 압박에 창의적인 공간이 마련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북한의 김씨 정권은 과거 대량 살상 무기 프로그램에 관해 중요한 양보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극심한 경제난을 견딜 것이라는 의사를 내비쳤다고 부연했습니다. 의회 조사국은 대북 협상의 유용성에 대해선 많은 논란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주장하는 미국의 적대시 정책 등이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 프로그램에 큰 동기를 부여했다는 주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런 논의에는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제한 혹은 폐기에 대한 대가로 경제적 이익과 제재 완화, 안전보장을 제공하는 기본 협상의 개념이 내포되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나 미국 대통령의 대북 제재 유예 혹은 해제 능력에 대한 법적 조건은 미국이 취할 수 있는 행동에 제약을 가한다고 의회 조사국은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정권은 유인책이 무엇이든 관계없이 자발적으로 핵무기 역량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 우세하다며 김정은은 핵무기를 외세 간섭에 대한 궁극적 억지력으로 보고 있다는 올해 미 정보당국의 평가 등을 언급했습니다. 의회 조사국은 미국이 대북 협상 시작 전 전제 조건을 고수할 것인지 그렇다면 전제 조건은 무엇인지가 관건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일반적으로 다른 나라들이 협상의 전제 조건을 없애고 특정 조치를 취하지 않는 이상 비핵화 대화를 거부해왔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책 이반자들이 고려해야 할 또 다른 문제는 미한동맹의 측면을 비핵화 협상의 진전과 연결시킬 것인지 여부라고 의회 조사국은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가령 미한 연합군사훈련 조정과 주한미군 감축과 같은 문제가 해당된다고 밝혔습니다. 의회 조사국은 미북 양측이 외교적 대화에 들어갈 경우 2018년 싱가포르 성명을 기반으로 기존에 합의된 조항들을 부활시킬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기반을 마련할 것인지는 불확실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향후 협상 요소에 핵미사일 실험 중단에 대한 공식적 국제 합의와 핵물질 생산 동결과 핵시설 폐기, 그리고 북한의 핵신고와 국제 감시 검증, 한국전 종전선언과 미북 연락사무소 개설과 같은 광범위한 외교적 합의들이 포함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2년 전 미국 검찰로부터 몰수 소송을 당한 대북 제재 위반 기업의 자금 약 230만 달러가 최종 몰수를 위한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지난 3년 동안 미국 법무부가 몰수한 북한 관련 금액이 1천만 달러가 넘는 가운데 법원의 최종 판결을 앞둔 소송도 점차 늘어가고 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2018년 11월 미국 워싱턴 DC 연방검찰은 싱가포르와 중국 기업 세 곳의 자금이 대북 제재 위반에 이용됐다며 미 법원에 몰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당시 피소된 금액은 익명의 싱가포르 기업의 약 60만 달러와 홍콩 소재 중국 기업인 위안이 우드와 에이펙스 초이스가 각각 172만 달러와 84만 달러였습니다. 이들 자금은 북한의 조선무역은행이 만든 위장회사가 석탄을 수출하거나 정유를 구입할 때 사용된 것으로 문제의 회사들은 이들 자금을 전달받아 다른 회사들에 송금하는 등의 혐의를 받았습니다. 그로부터 약 2년 6개월 후인 지난 5일 미 검찰이 이중 싱가포르 기업과 중국의 위안이 우드 등 두 기업의 피소 금액 232만 달러에 대해 아무도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문건을 미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검찰은 원고의 주장만을 바탕으로 결정이 내려지는 궐석 판결을 요청하는 이 문건에서 소송 관련 내용을 규정에 따라 공시하고 피소 기업에도 보냈지만 이 중 에이펙스 초이스를 제외한 나머지 두 개 기업이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소송 절차가 진행 중인 에이펙스 초이스 외 두 개 기업에 232만 달러에 대해 다음 단계인 궐석 판결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주장이었습니다. 현재로선 232만 달러의 향방은 궐석 판결을 통해 가려질 것으로 보이며 이변이 없는 한 미국 정부에 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 정부는 최근 미 법무부를 주축으로 대북 제재 위반 자금 등에 대한 몰수 소송을 가속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인 지난달 23일에는 싱가포르 사업가 거기생을 형사 기소하면서 그가 대북 제재 위반에 이용한 2734톤급 유조선 커리저스호에 대해 몰수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또 지난 3일에는 중국 통신기업 GTE와 북한 간 거래를 주선한 중국 업체와 업체 운영자의 자산 등 95만 달러에 대해 미 검찰이 아무도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았다는 내용을 법원에 통보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미국 검찰이 대북 제재 위반 자금과 북한의 불법 해킹 수익금으로 추정되는 자금 등을 상대로 몰수 소송을 진행 중인 사건은 최소 6건입니다. 여기에 자금이 중국 등에 예치돼 추가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소송까지 합치면 10건이 넘는 북한 관련 민사 몰수 소송이 미국 법원에 계류된 상태입니다. 이들 소송 상당수는 국제사회 대북 제재가 본격 시작된 2017년 이후에 제기된 것들로 이후 지속적으로 관련 소송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부 몰수 소송은 이미 최종 몰수 판결이 나온 상태입니다. 현재까지 대북 제재 위반을 이유로 자산을 몰수당한 기업과 개인은 총 4개며 액수는 약 1,158만 3천 달러로 추산됩니다. 현재 활발하게 진행 중인 소송 6건을 통해 추가 몰수가 이뤄질 경우 전체 몰수액 규모는 훨씬 더 커질 전망입니다. 이와는 별도로 대북 제재를 위반한 기업들이 미국 검찰로부터 피소를 당하기 전 미리 거액의 벌금에 합의하는 경우도 최근 늘어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BOE가 미국 법무부와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의 자료를 확인한 결과 지난해 7월 이후 총 5개 기업이 대북 제재 위반을 이유로 총 299만 6천 달러의 벌금에 합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액수는 공개된 벌금액만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수사나 관련 협의가 진행 중인 사안까지 합칠 경우 벌금 액수는 더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처럼 재무부나 국무부 등을 통한 대북 제재 관련 조치가 나오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 연방검찰과 연방수사국 등을 내세운 법무부가 다양한 법적 수단을 활용해 대북 제재 이행에 나서고 있는 점은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이에 대해 존 디머스 법무부 국가안보 담당 차관보는 지난해 북한의 불법 행위 근절 도구의 하나로 법무부의 조치가 활용되고 있다고 확인한 바 있습니다.
The big change is the shift from the counterterrorism work to the nation state threat. And that's where the bulk of the
법무부 내 국가안보 부서가 테러 대응에 초점을 맞췄던 2006년 설립 초기와 달리 현재는 러시아, 이란, 중국, 북한 등 4개 적대국이 야기하는 위협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겁니다. 앞서 미국의 전문가들도 법무부가 행정부의 정책적 방향에 있어 다른 부처들보다 더 자유롭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정치적 상황과 상관없이 관련 증거가 포착되면 대북 제재 위반 행위에 법적인 조치가 따를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BOE 뉴스 함지아입니다.
미 전략사령관은 중국과 러시아 등 핵무장 적성국 때문에 더 이상 냉전 시절의 억제력 논리는 효과적이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 핵과 재래전을 모두의 염두에 둔 통합된 억제력 셈법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찰스 리처드 미 전략사령관은 7일 핵은 재래식, 우주, 사이버 등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고 상호 연계되어 있다며 앞으로 국방부는 이를 모두 고려하는 새로운 접근법을 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리처드 사령관은 이날 브루킹스 연구소가 주최한 화상대담에서 미국은 역사상 처음으로 중국과 러시아라는 두 개의 완전한 핵 강대국을 억제해야 하는 시기를 맞았다는 점을 거론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특히 전략사령부는 매일 전략적 억제력이 실패하는 상황에 대한 위험을 측정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리처드 사령관은 냉전 시절에는 억제 실패 가능성이 상당히 낮았다는 전제가 있었던 반면 이제는 실제 위기 발생 상황에서 어떻게 억제할 수 있는지를 다시 생각해야 하는 시점에 이르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We do now measure the risk of a strategic deterrence failure every day here at Strack.
리처드 사령관이 언급한 미국의 새로운 억제력 셈법은 미국 방부가 최근 통합된 억제력으로 명명한 개념입니다. 또 이를 구현하기 위해 국방부는 기존 핵 태세뿐 아니라 우주, 사이버, 미사일 방어, 재래식 분야를 망라한 모든 영역을 반영하는 전략적 억제력 태세 검토 과정을 신설했습니다. 리처드 사령관은 고전 핵 억제력 이론들에서도 오늘날과 같은 두 개 이상의 완전한 핵 보유국과의 경쟁 상황에 대해 다루고 있다며 냉전 시절과는 매우 다른 역학관계를 띠고 있다는 점을 증명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환경에서는 적성국들을 각각 다른 방식으로 억제해야 하지만 70년 이상 방치된 핵 전력으로는 더 이상 재래전을 포함해 효과적인 작전을 시행할 수 있는 인위성을 당부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며 핵 현대화의 당위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날 사회를 맡은 마이클 오웬런 선임연구원은 2018년 트럼프 행정부가 진행한 핵 태세 검토에서는 전술 핵폭탄의 효용성을 재조명했다며 현재 이 무기체계들이 보다 넓은 의미에서의 억제력을 담보하기 위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리처드 사령관은 군은 전략과 전술핵을 별도로 구분하고 있지 않다며 자신도 가급적이면 전술핵이라는 표현을 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위력의 크기와 상관없이 어떤 종류의 핵무기를 사용하더라도 전략적인 파급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전략 무기로 분류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We don't draw a distinction. I try to avoid using the term tactical. Any use of the nuclear effect will have strategic.
특히 러시아와 맺은 신전략 무기 감축 협정 New START 트리티에 따라 그동안 핵무기를 전략과 비전략으로 구분했지만 기술 진화에 따라 동맹이나 미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조약 범위 밖에 있는 새로운 무기들이 등장해 사실상 조약 체결 취지가 무색해졌다고 말했습니다. 리처드 사령관은 다만 미국이 개발 중인 저위력 핵무기들은 적성국들에게 핵을 사용하게 될 경우 발생 비용이 핵택보다 훨씬 크다는 점을 강조해 핵 선제 사용을 시도하는 여지 자체를 완벽히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리처드 사령관의 이 같은 발언은 최근 미 전략사령부 고위관리가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전술 핵 고도화 발언을 놓고 핵 선제 공격 의도가 있다고 평가한 대목과 일맥상통합니다. 미 전략사령부 작전기획정책국장인 퍼디난드 스토스 공군 소장은 지난 3월 북한이 저위력 핵폭탄을 서울 등 남한 주요 지역에 투사해 심각한 악영향을 끼친다면 미국은 이를 전략적 공격으로 간주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브루스 베넷 랜드 연구소 선임연구원은 7일 VOA에 당초 전술핵은 민간인 등의 대량 살상이 발생하는 전략무기와 구분해 소련의 대규모 재래식 파상공격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적성국 부대를 겨냥한 전장용 핵무기를 지칭하는 개념으로 사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So historically, the lower yield B-61s were intended for battlefield.
그러나 미국의 재래식 전력의 우위가 확고해진 현재 민간인 등 부수적 피해를 최소화하면서도 규모가 큰 비행장, 항만 또는 지휘 통제 체계를 파괴할 수 있는 저위력 무기의 효용성을 들여다보게 됐다며 이는 전술적이 아닌 전략적 무기에 해당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동현입니다.
탈북민 최초로 영국 지방선거에 출마했던 박지현 씨와 티머시 조 씨가 모두 당선에 실패했습니다. 이들은 북한과 다른 자유세계에서 값진 민주주의의 경험을 했다며 선출직에 다시 도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영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6일 실시된 영국 지방선거에서 맨체스터 수도권 지역 구의원 후보로 출마한 탈북민 출신 박지현 씨와 티머시 조 씨가 모두 고배를 마셨습니다. 베리 자치구의 무어사이드 구역 선거에 보수당 후보로 출마한 박지현 씨는 7일 최종 개표 결과 984표를 얻어 7명의 후보 중 3위를 차지했습니다. 두 명의 구의원을 뽑는 이 지역에서 각각 1600여 표와 1400여 표를 얻은 두 노동당 후보에 밀려 당선 문턱에서 좌절된 겁니다. 박지현 후보는 그러나 7일 VOA에 패배가 아니라 성공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패배는 아니죠. 저는 성공이라고 보는데요. 정말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 이런 나라에 와서 지역 주민들한테 제가 인정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너무 뿌듯합니다. 사실은 이 투표라는 것이 지역 주민들한테 인정을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인정을 받았고 많은 사람들이 저를 믿어주셨다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베리 구의의 보수당 측은 두 명을 뽑는 무어사이드 구역에서 투표용지에 한 명만 기표해 사표 처리된 게 이례적으로 897건에 달한다며 사표 중 다수가 보수당일 가능성이 커 아쉬움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 후보는 그러나 아쉬움이 없을 정도로 이번 선거를 통해 값진 경험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아쉬움은 사실은 없는 것 같아요. 저희가 뭐 아직까지 이 사회를 다 모르고요. 또 진짜 이번 이 경험을 통해서 저는 진짜 민주주의를 봤거든요. 이거 선거 개표부터 해서 마지막 이거 하는 것까지 보면서 정말 놀랐습니다. 뭐 북한에 있었으면 경험도 못할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걸 여기 와서 진짜 북한 주민들을 대표해서 저희가 진정한 민주주의를 먼저 경험했다고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뿌듯합니다.
박지원 후보는 2년마다 실시되는 영국 지방선거가 지난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1년 연기돼 실시된 만큼 내년에 다시 선거가 있다면서 이번 경험을 토대로 다시 도전장을 내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맨체스터 수도권 테임사이드 자치군의 댄턴 사우스 구역에서 역시 보수당 후보로 출마했던 티머시 조 씨도 2위로 낙선했습니다. 조 후보는 한 명을 뽑는 이 지역 구의원 선거에서 전체 유효 투표의 26%인 689표를 얻어 65%의 압도적 표를 얻은 노동당 후보에 크게 밀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 씨는 7일 VOA에 당나귀가 노동당 꽃을 달고 나와도 이긴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노동당 강세 지역에서 선전한 것 자체가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낙심도 낙심이지만 그래도 저를 지지해 준 분들한테 너무 고맙고 이 표를 받으셨다는 자체가요. 그냥 많이 감사하기도 하고 또 조금 실망스럽기도 한데 그래도 2019년도에 선거에 비하면 제가 8%를 끌어올렸습니다.
조 씨는 특히 멀리 한반도에서 자신을 응원해 준 남북한 동포들에게도 거듭 감사드린다며 이제 지역 주민과 야당의 입장에서 현직 구의원들의 활동을 잘 감시하며 다시 의원직에 도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주주의 꽃이라는 게 어느 한쪽에 기울지 않고 부패가 일어나지 않도록 서로가 서로를 지켜봐주는 국익을 중심에 놓고 그렇게 가는 게 민주주의의 꽃이고 그게 중심점인 포인트인데 영국은 민주주의 땅이기 때문에 북한처럼 당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저희 북한 분들한테는 이런 부분도 잘 이해가 안 되겠지만 그게 바로 민주주의의 상징성이고 그 부분이 없다 보니까 북한이 오늘까지 계속해서 독재를 유지할 수 있었던 거고 견제할 수 있는 부분이 없고 그거를 계속 모니터링, 체크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없다 보니까 여기서 공백이 계속 흑백으로 남아있는 부분이죠.
영국의회 행정관으로 있는 조 씨는 앞으로 자신을 지지한 유권자들의 입장을 옹호하고 지역 주민들의 힘든 부분을 대변하면서 정치를 계속 배우고 경험해 미래 북한의 변화에도 기여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박지원 씨도 많은 탈북민들의 응원에 보답하지 못했지만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며 아직 달려갈 길이 많이 남아있다고 말했습니다.
비록 기대에는 보답하지 못했지만은 저희가 나가는 이 길이 앞으로 이제 북한 주민들에게 민주주의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알릴 수 있는 소중한 경험이고 또 저희가 먼저 민주주의를 경험하고 앞으로 북한이 붕괴되었을 때 우리 북한 주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갖게 되어서 또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우리 북한 난민들한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본인들이 갖고 있는 재능을 마음껏 펼치라고 여기 민주주의에서는 누구도 우리의 그 재능을 박탈할 권리를 가진 사람이 없기 때문에 또 우리의 재능을 모두들 응원하고 있으니까 모두들 힘내고 머리 당당히 들고 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한국 경찰이 지난달 비무장지대 인근에서 두 차례에 걸쳐 대북 전단을 살포했다고 밝힌 탈북민 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를 오늘 10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박 대표는 오후 2시쯤 서울경찰청에 출석하면서 기자들에게 압록강과 두만강을 건너 탈북하기 전 남한은 미제 식민지이고 인간 생지옥이라고 들었는데 우리가 여기서 살면서 편지를 써 대북전단을 통해 진실을 말하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대표는 대한민국의 정치, 문화, 사회, 자유민주주의, 세계, 인권 선언을 북한 인민에게 알리는 게 잘못이냐며 내가 감옥에 가면 동지들이 계속해서 대북 전단을 날릴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달 25일에서 29일 비무장지대와 인접한 경기도와 강원도 일대에서 두 차례 걸쳐 대북 전단 50만 장과 소책자 500권, 미화 1달러 지폐 5천 장을 대형 기구 10개에 나누어 실어 북한으로 날려 보냈다고 밝혔고 한국 경찰은 지난 6일 박 대표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5월 둘째 주 토요일은 유엔이 정한 세계 철새의 날입니다. 철새와 서식지 보존의 필요성을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 제정됐는데요. 북한은 호주에서 동아시아를 거쳐 알래스카에 이르는 동아시아 대양주 철새 이동 경로에서 중요한 기착지로 꼽히고 있습니다. 북한 당국은 관련 국제기구들도 가입하며 철새 보호에 나서고 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2021 세계 철새의 날의 주제는 새처럼 노래하고 날고 치솟자로 전 세계 곳곳에서 새 소리를 듣고 새들의 나는 모습을 감상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아프리카 유라시아 이동성 물새협정의 자크 트르비에 사무총장은 7일 연설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가 인류의 전례 없는 도전이 되고 있지만 수십억의 철새들은 변함없이 노래하고 이동했다고 말했습니다.
Et si la pandémie a ralenti de nombreuses activités humaines, en limitant nos déplacements notamment, les données montrent que davantage de personnes dans le monde ont écouté et observé les oiseaux.
트루비의 사무총장은 세계적인 유행병이 사람들의 움직임을 제한하고 활동을 둔화시켰지만 이 기간 전 세계인들은 그 어느 때보다 새를 바라보고 새소리를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철새들이 전 세계 여러 지역을 연결하고 사람들을 연결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당국도 세계 철새의 날을 맞아 철새 보호를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국토환경보호성 허명혁 부원은 7일 관영매체인 조선중앙통신과의 문답에서 최근 몇 년간 국제기구에 가입하고 독일, 뉴질랜드, 국제자연보호연맹 등 전문가들과 함께 동서해 연안의 주요 습지에 대한 공동조사를 벌였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조사를 통해 철새들의 생태 활동을 연구하고 보호 대책도 세웠다는 것입니다. 북한은 2017년 동아시아 대양주 철새 이동 경로 파트너십에 가입했고 2018년 5월 람사르 협약의 170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한 뒤 2020년 서해안 지역의 철새 서식지를 람사르 습지로 추가 등록했습니다. 독일의 한스 자이델 재단은 지난달 웹사이트에 올린 문덕 철새 보호구 소개글에서 재단이 수년간 북한의 습지를 보존하고 발전시키는 노력을 기울여왔다고 밝혔습니다. 뉴질랜드의 미란다 자연기금도 북한과 2009년부터 청천강하고 문덕 지역의 철새 보호지에 대한 공동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조사 결과 문덕 지역이 뉴질랜드를 떠나 알래스카 지역으로 이동하는 철새 150여 종이 4주에서 6주간 머무는 중요한 서식지란 점이 밝혀졌습니다. 미란다 자연기금의 북한 현지 조사는 2018년을 마지막으로 중단됐습니다. 전문가들은 동아시아 대양주 철새 이동 경로에서 북한이 매우 중요한 중간 기착지인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한국의 해안가에서 대규모 간척 사업이 진행돼 북한이 기착지로 더 중요해진 것입니다. 1년에 두 차례 5천만 개체가 넘는 이동성 물새들이 호주와 뉴질랜드에서 번식지인 알래스카와 러시아 극동 지역까지 이동하는데 한반도와 중국 지역이 중간 기착지입니다. 특히 이 중 도요류 수천 마리는 이동 중 한반도에서 유일하게 한 번 쉬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환경 생태 전문가인 한국의 김경원 박사는 앞서 VOA에 도요새가 이동 중 한반도 서해안 지역 갯벌에 모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도요새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 황해 생태권하고 맞물려 있습니다. 그 갯벌 생태계에 의지해서 살아갑니다. 특히 강하구의 그런 생태계에 많이 유지하는데요. 시베리아에서 번식한 도요새들이 동남아시아나 호주까지 내려가는 경로상에 지금 한반도 서해안 갯벌을 집중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작은 병아리나 꽝마란 크기의 도요새들은 시베리아로 가는 도중 4월 말에서 5월 초 사이 한반도 서해안에서 머물며 먹이를 먹습니다. 한국 극동문제연구소에서 동아시아의 생물 다양성을 연구하는 크리스토퍼 맥카티 연구원은 앞서 VOA에 북한이 조류보호 관련 국제기구들에 가입한 것은 환경을 보호해야 할 필요를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맥카티 연구원은 북한이 환경보호 노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와 협력하는 것이 가장 최선일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역사 속 오늘 1857년 5월 10일 인도에서 영국 통치에 저항해 반란이 일어납니다. 이른바 세포의 항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세포의 항쟁의 표면적인 이유는 영국군이 제공한 탄약통에 소나 돼지의 지방으로 기름칠이 돼 있다는 소문 때문이었습니다. 그 같은 일은 인도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던 힌두교도와 이슬람교도들의 종교적인 금기였습니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오랫동안 쌓여온 영국 통치에 대한 불만이었습니다. 인도 군인들의 저항은 델리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반란은 무자비하게 진압됐습니다. 양측에서 수천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후 영국 정부는 그때까지 인도 대부분 지역에서 사실상 인도 정부로 행세하던 동인도 회사로부터 인도 통치권을 공식적으로 회수했습니다. 그러나 역사가들은 세포의 항쟁은 민중 봉기에 씨앗을 뿌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로부터 90년 후 1947년 영국은 인도에 독립을 부여하게 됩니다. 세포의 항쟁은 인도인들의 가슴에 민족 의식을 심어준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1869년 5월 10일 미국 최초의 대륙 횡단 철도가 완성됩니다. 미국 동쪽으로 철도를 건설해오던 센트럴 퍼시픽 철도와 서쪽 방향으로 철도를 건설해오던 유니언 퍼시픽 철도가 마침내 유타주 프로몬토리에서 만난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환호성 속에서 양 철도의 연결점에 순금 지주못을 박는 행사가 열립니다. 대륙 횡단 철도의 완성으로 이전에 6개월 걸리던 시간을 6일로 줄일 수 있게 됐습니다. 철도가 있기 전에는 대륙을 횡단하기 위해 역마차를 이용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매우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이후 1830년대 처음으로 철도가 도입됐고 1863년 대륙 횡단 철도 건설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당시는 남북전쟁으로 인해 공사가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남북전쟁이 종결된 1865년부터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됐고 이후 4년여 동안 수많은 노동자들이 동원된 결과 마침내 1869년 5월 10일 대륙 횡단 철도가 완성됩니다. 대륙 횡단 철도의 완성은 19세기 미국 산업 자본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무슨 책이에요?
미국 역사책이에요.
미국 역사, 아직도 책으로 공부하십니까?
그 흑인들 있잖아요. 아프리칸 아메리칸들이 백인들이 어떻게 흑인을 차별했나 이런 것도.
Are you curious about American history?
미국 역사에 대해 궁금한 게 무척 많다고요?
저는 일리노이주의 링컨 후보에게 표를 던지기로 마음을 바꿨습니다. 부군 중 생포된 흑인 병사들을 모두 노예로 만들어야 합니다.
전진하라! 남부의 깃발이 국회의사당 건물에 휘날리게 될 것이다.
American History. Enjoy listening through the radio. 미국 역사 라디오로 재미있게 즐기세요.
라디오로 듣는 미국 역사 이야기 VOA 이야기 미국사 많은 애청 바랍니다.